6장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7절 히브리서 5장 11절 또 6장 3절까지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저는 이렇게 좀 설교하기가 좀 꺼려했던 성경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꺼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렵다고 이렇게 좀 미뤄둔 성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함을 더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수요예배 때 빠지지 마시고 좀 나오시되 그냥 오시지 마시고 좀 성경을 좀 깊게 우리가 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시고 또 복습도 좀 하시고 예습도 좀 해오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매 시간 나오시기를 바라요.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여러분 우리 한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늘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4장 10절부터 4장 14절부터 쭉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논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증은 어디까지 가냐면 10장까지 갑니다. 10장. 거의 10장 끝까지 가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됨을 아주 심오하고 좀 복잡하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대제사장직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설득적으로 이 긴 논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조금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자기 자신을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를 성소와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가셔서 우리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오는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보로만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론의 계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짐승으로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 이 멜기세덱은 7장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보로 대제사장을 이은,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멜기세덱에서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이어서 그분이 어떤 짐승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속죄하는 또 하나의 속죄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론의 계보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반복적인 속죄였다면 이 멜기세덱을 잇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버리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8장 2절을 함께 다 읽어볼까요? 8장 2절. 자,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사람이 세운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단번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9장 23절, 28, 거기서부터 28절 보는데요. 보면은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안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해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께서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큰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4장부터 10장까지의 논증을 쭉 이어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패션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열정적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확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앙, 신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열정, 이 열정은 다름 아닌 목회적 열정입니다. 성도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고 삶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이 열정, 그들의 마음을 붙드는 이 목회자적인 열심을 만나게 되면서 참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열심이 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목회자적 열정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회복하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메시지 요지는 뭐냐면 이와 같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붙들고 너희의 현실을 견뎌라 라는 겁니다. 그 견딤이 고군분투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어떤 헛된 거나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며 영광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세상 가운데 예수처럼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넘겨서 우리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잘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이 이미지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개 그리고 성도의 믿음 그리고 성도의 성화 신앙생활 성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거대한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거대한 물줄기예요. 조그만 강이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위에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애초에 그 배는 묶여 있었습니다. 항구에. 그런데 그 물줄기에 의해서 배가 풀려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배는 오직 물줄기의 거센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배입니다. 스스로 그 배를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떠내려가는 배예요. 방향은 물길과 같이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배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물줄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뱃머리를 정반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요? 항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뱃머리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떠내려가고 있죠.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항구를. 자, 그런데 닻을 올립니다. 그 순간. 닻을 막 올리는데 바람은 물줄기의 방향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방향과 정반대로 엄청나게 바람은 부릅니다.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닻을 올리고 나니까 바람이 닻을 밀어서 점점 흐르는 물의 방향과 역으로 점점 밀고 올라가면서 이 배를 어디로? 항구로 점점 데려갑니다. 아주 몸부림치면서 힘들죠. 이 거센 조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미지 그려졌죠? 머릿속에 딱 그려졌어요. 자, 믿음이란 건 먼저 회개죠. 회개라는 건 뭐냐? 애초에 묶여 있었던 배가 방향을 틀어서 항구에서 떠나서 이 항구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죄의 타락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줄기에 휩싸여서 항구를 떠나갔습니다. 이 배가 스스로 뱃머리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고 값 없는 은혜로 이 배가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항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회개해야 되겠네.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 배에 닻을 올리는 겁니다. 돌아선 배에 노를 저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돛을 올리는 겁니다. 돛을 올려놓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배를 예수께서 끌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갑니다. 돛을 올리는 것이 믿음이고 바람이 성령의 은혜이고 이 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워낙 물결이 세서 그 올라가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며 좌우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왔다 싶었는데 얼마 오지 않았고 그게 참 힘들어서 때로는 돛을 다시 내려서 그냥 물살이 흘려 내려가고 싶어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다시 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죄에서 타락할 때는 급격히 타락했지만 이게 성화의 자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천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들이 결코 낭비라든지 헛되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회개, 믿음, 성화를 이해하신데 한 가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했다고 돌아섰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돛을 끝까지 올리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힘들다고 돛을 내리기도 하고 그 올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방향을 돌아섰다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단숨에 일어나는 일과 성화라고 하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합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진의 방식은 절대 노를 젓거나 또 우리가 애써서 사투를 벌이며 힘으로 앞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돌아섰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의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돌아섰고 돌아서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냐? 바로 그들은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하나는 무지함이고 하나는 미성숙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은 배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고단하고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단숨에 이뤄진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순종 그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먼저 5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에 앞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 둔해서 무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서신을 받는 대상들은 신앙에 무지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이들의 무지함을 먼저 지적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니? 오래되었잖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많은 해를 거듭하며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의 수준에 되어야 되고 누구를 가르치는 수준의 어떤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조금 그와 같은 어려움과 회유와 또 고단한 삶이 있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왜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어버렸느냐.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될 수준에 올라왔었어야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준이 됐어야 할 너희가 도리어 우유를 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전부 다 너희들의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14절 장성한 자다. 너희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죄송합니다만 연세 되신 분들 뭐 나이 먹어서 머리가 잘 이렇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핑계를 삼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무지는 굉장한 많은 그 일들을 파생시킵니다. 안 좋은 영향력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면 먼저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상실되게 됩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이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모든 게 발달되었고 이전보다 최고의 수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질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을 가장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인생들보다 더 분명하고 그들의 역사보다 더 선명한 성경 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성경을 요목조목 비교하면서 읽어가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2000년 최소 신약을 보자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역사들이 차곡차곡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축적된 시간들은 성경을 대단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이었죠. 그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점유하면서 일반 평신도들은 너희들은 성경을 알 필요 없어 라며 우리가 말하는 교황청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게 성경이야 라고 믿으면 돼. 마치 그런 수로 성도들을 우민화했던 교황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못지않게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말, 그게 제대로 해석된 말이면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다그치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의 해석에 입각했고 그 성경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인가? 성경의 해석의 역사 속에선 그 해석이 어긋나지는 않는가? 잘 견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하는 장로교가 신앙하고 우리 교단이 신앙하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코람 데오라는 우리의 그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은 목사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듯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마치 목사의 전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되죠. 일상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들고 그렇다고 눈 감고 기도하면 성경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그건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대학 과정을 배웠고 나름 교육 수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이 이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성을 동원하고 감정을 동원하고 열심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게으르면 성도들이 게을러집니다. 여기에 뭐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은 참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제가 드렸던 그 배 비유 속에서 돌아서서 자 이제부터 돌아섰으니까 우리가 다시 항구로 돌아갈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배워봐라.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가르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시대에 역행해서 오직 성령의 바람만 의지해 올라가는 방법을 그렇게 살도록 경험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배움의 말씀들이 삶 속에서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게으름은 물론 배움의 열심은 있어서 성경 어떤 제자훈련도 많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 단지 시간 내서 클래스를 듣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삶으로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무기력해져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으로 부딪혀야 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고 싸울 의지가 꺾여있는 영적 무기력증에서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 정체되고 성숙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해서 제자리만 걸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제대로 된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자기 개인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대단히 신앙이 열심히 생기고 또 성장을 이루어간다면 그 사람 한 사람도 유익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유익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라야 될 사람, 제대로 성장해야 할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공동체에도 문제예요. 마땅히 그가 자라서 그의 역할에 맞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믿음의 그 증언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될 그의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의 성도들은 또 주변의 성도들은 그의 게으름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의 영적 무기력증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무기력증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하는가? 성경에 대한 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 신앙의 성숙은 어린아이에서 장년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돌보아야 줄 사람에서 누군가를 돌봐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 그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신앙생활 우리가 한두 해 합니까? 3년, 4년, 5년, 10년 했지 않았습니까? 왜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자라서 그 유익함을 이제 막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의 말씀이죠. 이 영적인 무지는 게으름과 영적인 무기력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훈련을 거부하게 합니다. 영적 훈련을 거부하게 해요. 모르니까. 성도의 경건은 부단한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단지 테이블을 둘러놓고 거기 앉아서 글자로 논의하는 훈련이 아니고 삶을 살면서 겪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지에서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훈련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훈련의 필요성마저 내가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무지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요거를 조금만 수정해서 표현을 수정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근접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진 자들이다. 누가요? 장성한 자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직분자다. 교회 안에서의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수준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는 바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훈련된 지각이에요. 단지 주워듣고 잠시 얻은 지각이 아니라 대단히 삶 속에서 훈련된 지각이에요. 이것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 14절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때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첫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직분자 우리가 선출을 했고 지금 직분자 교육을 6주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분자들은 최소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 상황, 성도의 신앙, 지체들의 상황, 영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센스티브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숨에 가져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별력도 은사일 텐데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선물 받듯이 이 분별력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복음 붙들고 삶에 부딪혀 보면서 깨달아지는 진리인 거예요. 훈련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분별력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14절 바로 위에 보면 연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짐나지움, 그러니까 체육관이죠. 그 당시 이 단어는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목숨 걸고 올림픽에 참여하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그 거대한 목적을 두고 목숨 걸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훈련된 지각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부족하면 부상을 당하게 되죠.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게을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상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는 것이 유익한지 혹은 무리인지를 분별력이 없으면 다치게 돼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훈련된 지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훈련에 열심을 내지 못해요. 구체적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는 자세도 낮아지고 훈련의 강도도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정말 심오한 기독교 진리를 대면할 때에는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심오한 진리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서서히 훈련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은 무기력증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를 거듭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한 경고예요. 간단히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이 영적 무지와 함께 두 번째로 심각했던 이 공동체의 문제는 영적 미성숙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그대로 이 문자 번역된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문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네. 그 다음에 원문은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쭉 나가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래요. 초보를 버리자 그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절 후반에 쭉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이 중요한 것들이죠. 죽은 행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인데 그 진리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자. 마치 닦지 말아라 라고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번역이죠. 그러나 이걸 다시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자꾸 그 기본 교리들로 신앙의 기초를 닦지 말아라. 이제 그만 그걸로 기초 닦고 건물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런 기독교적 신앙의 기초가 중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배우고 경험했고 익혔으면 이제 기초를 닦았으면 거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이들은 그 기초만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그만 붙들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은 교훈의 터를 경험했고 닦아졌다. 이제 그 위에 너희들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집을 지어라.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의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태냐면 기초를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만 보면서 이 건물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설계도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예요. 기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거듭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능력이고 위대한지를 지어져가는 건물을 보면서 확인하는데 계속 설계도만 보고 대단하다 건물 대단하다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기초공사를 마치고 설계도로만 붙들고 사는 건가? 기초공사를 마치고 설계도 옆에 놓고 진짜 건물을 올리며 사는 건가? 전자는 설계도면으로 상상하는 건물을 보고 후자는 설계도면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만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를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개혁주의라 그래요. 종교개혁의 신앙의 뿌리를 그것을 이어가는 신앙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가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대단히 단단해요. 개혁주의는 기초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의 한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개혁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초만 닦아요. 건물을 멋들어지게 올려서 이게 개혁주의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늘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은 신앙인이고 직분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기초가 든든한지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영광스러운 건물, 아주 오랫동안 지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집, 하루하루 벽돌 한 장씩 올려야 되는 짠하고 순식간에 건물이 완공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그 건물 짓는 것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들에게,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회개했다, 구원 얻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의 건축을 하는 것.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돛을, 거대한 돛을 힘있게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거스르는 물살을 가르며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멋진 성도의 삶인 거예요. 배가 돌아섰다고 그것에 만족하며 신앙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욕망에 의해서 여전히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와 함께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또 칭의를 베푸시며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이끄신 약속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우리를 살 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해를 거듭하고 아니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신비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